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경상북도 경주시 인근에서 오늘 저녁 7시 44분과 8시 32분 각각 규모 5.1과 5.8의 강력한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규모 5.8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역대 가장 강력한 규모입니다. 이번 두 차례 지진으로 경남북도와 충청남북도, 제주, 서울 등 한국 곳곳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진앙지는 경주시 남서쪽 9km 지역과 10km 부근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국민안전처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경주에서 집안에 있던 TV에 깔려 할머니 한 명이 다치고 건물 지붕이 떨어지는 등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흔들리는 건물에 놀란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하는가 하면 일부 지역 휴대전화가 불통되는 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월성과 고리 등 경주 인근 원자력 발전소들은 피해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군이 괌에 배치한 B-1B 전략폭격기가 내일 한반도에 출동합니다. 주한미군은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미군 전략폭격기 전개가 내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오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이었지만 기상악화로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B-1B 두 대가 경기도 오산기지 상공에 투입돼 대북 무력 시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 1월에도 북한의 4차 핵실험 나흘 뒤 괌에 있던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급파했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최근 합의한 시리아 내전 중단을 위한 휴전협정이 오늘 일몰시부터 발효됩니다. 협정에 따르면 이 시각부터 시리아 정부와 반군은 전투를 멈춰야 합니다. 시리아군은 또 반군단체 누스라 전선에 대한 공습도 중단해야 합니다. 미국은 그 같은 공습이 종종 민간인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다른 휴전협정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선 48시간 한시적인 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번 합의에는 또 5년에 걸친 내전으로 인해 인도적 위기에 빠진 알레포 등의 식량과 의료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오늘 남중국해에서 8일간의 합동 해상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성명에서 공동바다 2016으로 명명된 이번 훈련에 수상함과 잠수함, 선상 헬리콥터, 고정익기 등이 동원되며 해병대가 참여하는 가운데 수륙 양용 차량들의 실탄 훈련이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방어와 구조, 잠수함 타격, 그리고 적이 섬을 장악한 상황을 가상한 양측 해병대의 연습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성명은 전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남중국해 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남중국해는 동남아시아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곳입니다. 미국의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장은 러시아의 해킹 능력이 특별하다며 철저한 경계를 강조했습니다. 브레넌 국장은 어제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의 사이버 분야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해 매우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레넌 국장은 러시아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조작하려 하는지에 관한 물음에 즉답은 하지 않은 채 미 연방 수사국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가 공격적인 정보 수집 활동과 첨단 해킹 기법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터키 경찰은 오늘 동남부 반시에 차량 폭탄 공격이 가해져 적어도 48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발은 집권당인 AKP당의 지역 사무실과 주지사 집무실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누가 이 같은 공격을 벌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폭발은 터키 정부가 주로 쿠르드족이 거주하는 동남부 도시들에서 28명의 시장을 전격 해고한 지 하루 만에 발생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해고된 시장들이 불법 테러 단체로 규정된 쿠르드 노동자당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옆에서 자신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을 때 누구나 불쾌함을 느낄 겁니다.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대놓고 따지기도 하겠죠. 그런데요, 호주에서는 자신에 대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것을 듣고도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대응한 남성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인 제러드 월시는요, 최근 한 식당에서 친구와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옆자리에서 두 여성이 자신들에 대한, 그러니까 호주 원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월 씨는 그 여성들에게 차를 한 잔 사주면서 맛있게 드세요. 옆에 앉은 두 원주민이 전하는 인사입니다. 라는 글귀를 영수증에 직접 써서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이 두 여성의 대화는 덜 불쾌한 쪽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가 인터넷 SNS를 통해서 퍼져나가면서 월 씨의 품격 있는 대응에 네티즌들의 찬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평정심과 자제력이 있다면 자칫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도 감동적인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월 씨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8도로 완연한 가을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 많겠고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저녁 사이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구름이 많겠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20에서 27도, 신의주 18에서 24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9에서 27도, 함흥 19에서 23도, 끝으로 청진은 19에서 22도 분포 예상됩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아바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음악에 감사하다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Thank you for the music. 함께 감상해 보시죠. I'm nothing special. In fact, I'm a bit of a bore. If I tell a joke, you've probably heard it before. But I have a talent, a wonderful thing. Cause everyone listens when I start to sing. I'm so grateful and proud. All I want is to sing it out loud. So I say thank you for the music, the songs I'm singing. Thanks for all the joy they're bringing. Who can live without it? I ask in all honesty, what would life be without a song? That's what I mean. So I say thank you for the music, for giving it to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도 이에 맞대응하는 형식으로 인접한 서태평양 일대에서 실전 대비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달 말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하는데요. 1200억 엔, 미화로 11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쿠바 정부의 나라빚을 없애줄 계획이라고 오늘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요즘 타이완을 방문하는 중국 본토 출신 여행객 수가 급감하자 타이완의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중국 친화적인 정책을 요구하면서 오늘 타이완 총통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을 한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조금 상황이 이 남중국해에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모양새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오늘 남중국해 북서부 수역, 정확히는 중국 광둥성을 흐르는 잔장 동쪽 해안에 접한 해역에서 합동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8일 동안 이어질 이번 훈련은 중국과 러시아 해군에서 해당 해역을 담당하는 정예 부대와 장비가 총동원됐고요. 미 해군도 인근 해역에서 이에 맞대응하는 훈련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의 훈련은 중러 합동훈련 종료 예정일 나흘 뒤인 23일까지 이어집니다.
네, 이 중국과 러시아 해군의 이번 남중국해 합동훈련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맞습니다. 중러 합동해상훈련은 지난 2012년 이래 매해 있었지만 남중국해에서 이 합동훈련이 실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결한 지난 7월 상설 중재재판소 판결 이후에도 중국은 계속해서 이 해역에 인공섬을 만들면서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을 남중국해로 끌어들여서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영유권 주장에 우군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 활동에 주목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훈련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중국 국방부가 오늘 발표한 데 따르면 중국은 남해함대 소속 최신 세대 잠수함을 비롯한 주력 장비와 관련 병력 전체를 동원하고요. 러시아 쪽에서는 해군 국동사령부가 보유한 대형 함선 5척을 모두 훈련 기간 동안 남중국해에 투입합니다. 양측의 이번 해상훈련은 워게임 형식으로 실전 대응 태세를 다듬는 일정이 될 전망입니다.
예. 자, 이 워게임이라는 게 뭔가요?
예, 워게임은 원래 미 육군이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서 각 야전군이 지역 전투를 수행하고 수뇌부에서는 각 지역의 전투 상황에 따른 신속한 전략 결정을 도모하도록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군사훈련보다 한 단계 실전에 가까운 개념인데요. 지난 1990년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군을 격퇴하기 위해서 미국이 진행했던 사막의 폭풍 작전 이후에 미 해군과 공군, 해병대를 위시한 미국의 전군이 이 워게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도로 장기 군사 방위 개혁 계획을 세워서 미군의 조직체계와 활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중국은 최근 이 워게임을 본격적으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량량 중국 해군 대변인은 러시아와의 이번 남중국해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 종전과는 달리 실전 연습을 위주로 진행해서 양국 해군 사이에 표준화 전술을 언제라도 구사할 수 있도록 연마하는 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이 이번에 이 러시아와 함께 해상 군사 훈련을 진행하는데 러시아가 줄곧 이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중국 쪽의 입장에 서 왔다고요?
예, 맞습니다. 중국과 남중국해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때마다 줄곧 러시아는 중국을 거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중국 항저우에서 지난 5일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현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직접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중국의 주장을 돕는 발언을 했는데요. 당시 푸틴 대통령은 남중국해 문제에 제3자가 개입하면 해결을 저해야 한다면서 미국을 겨냥해서 중국을 압박하지 말라고 요구했었습니다.
네. 자, 미 해군이 최근 이 남중국해 주변에서 중국의 움직임을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해군은 중국이 남중국해 중심 해역에서 인공섬을 만들고 있는 스카버로 암초 주변에 대해서 순찰 활동을 조만간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스카버로 암초에 군사시설을 만들어서 이게 기지화될 경우 현지에서 불과 220km 떨어진 필리핀 수백만의 미군 시설의 전략적인 위협 요소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주변에 대한 순찰 개시와 함께 인접 해역에서 이번에 실시되는 미 해군의 이번 맞대응 훈련도 중국 측의 움직임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고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일제히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 해역에서 어떤 군사적인 충돌은 원하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패소한 상설 중재재판소 판결을 아무 이유 없이 수용해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지켜왔습니다. 지난주 라오스에서 진행된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사이의 정상회의에서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이 PCA 판결의 국제법상 구속력을 강조하면서 중국 측의 이 판결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주변국들과 갈등을 계속 빚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남중국해 외에도 다른 해역에서도 지금 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어도라고 하죠. 중국이 다오이다오라고 부르는 이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일본과도 중국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 대해 국유화를 선언한 지 4주년이 됐던 어제 주변 해역에서 중국의 해경선이 순찰 활동을 벌였고요. 이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 담당 국장은 주권 침해 행위라고 도쿄의 중국 대사관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중국과 일본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과 쿠바 간의 소식 함께 만나볼 텐데요. 아베 일본 총리가 쿠바 정부의 빚을 면제해주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현직 일본의 내각 수반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달 말 쿠바를 공식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 쿠바 방문 기간에 1200억 엔, 미국 돈으로 11억 8천만 달러 규모의 대일 채무를 탕감해 줄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오늘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쿠바 정부는 그동안 일본에서 빌려온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네. 자, 일본 총리의 첫 쿠바 방문에 맞춰서 어떤 눈길을 끌만한 조치가 취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쿠바 최고 지도자인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 같은 채무 면제의 조치를 직접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빚을 없애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일본은 쿠바의 대규모 경제지원 계획도 내놓을 전망입니다. 아베 총리는 또한 최근 개방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쿠바의 정부와 민간부문 개혁을 돕기 위해서 관민합동 합동 회의를 오는 11월에 도쿄에서 여는 방안도 카스트로 의장에게 제시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경제 발전 경험을 고스란히 쿠바에 전달해 주는 일정이 될 것이라는 게 일본 총리실 측의 설명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 일본이 쿠바에 상당히 좀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자, 이유가 뭘까요?
일본 정부가 이처럼 쿠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에는 일단 오랫동안 미개발 상태로 보존되어 온 쿠바 현지의 광물 자원 개발이나 도로와 교량을 비롯한 사회 기반 시설 건설 등의 일본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열릴 가능성을 일본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에 대해서 이런 경제적인 이유 외에 또 다른 배경을 언급했는데요.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쿠바로부터 북한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한 협조를 얻고 또한 일본인 납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일본 정부가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다음 소식 함께합니다. 이번엔 타이완으로 가보겠습니다. 타이완의 관광업계의 관계자들이 오늘 총통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로 시위를 벌였습니까?
예, 타이완의 여행사 운영자들과 숙박업계 관계자, 또 관광버스업자, 그리고 여행 안내인 등으로 구성된 13개 여행 관련업 노동조합원 2만여 명이 오늘 수도 타이페이의 총통부 앞 광장에서 차잉원 총통의 대중국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에는 200여 대의 관광버스를 동원해서 시위 장소 주변을 둘러싸는 등 과격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책을 바꿔라. 자, 이런 요구인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바꾸라는 건지 여행업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 타이완을 중국에서 독립시켜서 별도의 주권국가로 만들자고 주장해온 차잉원 총통은 지난 5월 취임한 뒤에도 본토의 중국 정부가 내세웠던 하나의 중국 정책을 부정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본토에서 타이완을 향하는 여행객 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본토 출신 관광객은 본토 출신 관광객들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는 타이완 관광업체는 이 때문에 매출 감소와 업체 부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이완 여행 관련 노조는 오늘 시위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립한 구의 공식을 인정해서 중국 정부와의 화해를 도모하고 이를 포함해서 중국 본토 출신 관광객 수를 회복시킬 당국 차원의 전반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국 여행자들이 좀 줄어들고 있으니까 중국 정책을 좀 바꿔달라 이런 요구인데요.
네.
자, 차잉원 총통 취임 이후에 중국에서 타이완을 방문하는 사람 수가 대체 얼마나 줄은 거죠?
예, 타이완 당국은 차이 총통 취임 직후인 지난 6월에 본토 출신 중국인 방문자 수가 27만 천여 명에 머물러서 26만 9천여 명을 기록했던 지난 2004년 이후에 10여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공개했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도 이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인 단체 여행객 수는 이후에도 이달 초까지 4개월 연속 30% 감소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 7월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탑승한 관광버스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26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타이완 여행업계 종사자들의 이 바람과는 달리 타이완 정부는 중국 본토와 가까워지기보다는 미국과 좀 더 가까워지려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이라고요?
예. 차잉원 정부 들어서 타이완은 중국의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의 도움을 꾸준하게 구해왔습니다. 차이 총통은 지난 6월 타이완을 방문한 존 맥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안보 분야는 물론이고 무역과 투자 그리고 국제기구 참여 부분에서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방어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미국산 무기 판매를 본격화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맥케인 군사위원장에게 요청했고요.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 주변국과 경제협력기구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이 TPP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타이완이 안보와 경제 부문에서 미국이 협조를 모색하고 있는 건데 자,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미국은 베이징에 있는 중국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 대륙과 주변 소수민족 자치국 그리고 홍콩과 타이완까지 대표하는 유일한 정부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타이완 당국과의 직접적인 외교 접촉이나 무역 또 거래 등을 공식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나 국제기구 외교 활동 등에서 질서를 어겼다고 판단되거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경제 안보 분야에서 긴장이 고조됐을 때 타이완과 직접 교류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미국 정부가 서너 차례 비공식적으로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한 사례가 있었고요. 이때마다 중국 외교부는 논평을 내서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구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폐렴 진단을 받고 캘리포니아 유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후보들의 건강 상태를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9.11 테러 15주기를 맞아서 열린 추모 행사 소식 전해드리고요. 테러 위협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설문조사 결과도 살펴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클린턴 후보가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어제 이 9.11 테러 15주기를 맞이해서 뉴욕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행사 도중에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이 더위를 먹어서라는 게 클린턴 후보 측의 설명이었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이 클린턴 후보가 폐렴에 걸렸다고 밝히면서 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예정돼 있던 캘리포니아 유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네. 자, 이 클린턴 후보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 봐요.
네, 담당 의사 말로는 이 회복이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클린턴 후보의 주치의 리사 바덱 박사는 클린턴 후보가 이날 이 더위를 먹어서 탈수 상태였는데 이 수분을 다시 공급받고 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클린턴 후보가 9.11 테러 추모 행사장을 떠나면서 이 비틀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찍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뉴욕 맨해튼에 있는 딸 첼시의 집에서 휴식을 취한 뒤 몇 시간 뒤에 이 밝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딸 첼시의 아파트를 떠나면서 기자들과 주고받은 내용 다시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How are you feeling, Jennifer? What happened? 네, 클린턴 후보는 기분이 어떠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주 좋다고 답했고요. 또 뉴욕 날씨가 좋다고 덧붙여서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클린턴 후보가 최근 유세에서 목이 좀 갈라지고 기침을 좀 심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계속 상태가 안 좋았던 건가요?
네, 기침이 오랫동안 계속됐는데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이 의사를 만났는데 이때 폐렴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치의 바덱 박사는 클린턴 후보가 현재 항생제를 복용 중이고 이 일정을 조절하고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대통령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통령 후보의 건강 상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난달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클린턴 후보는 대통령을 지낼 만한 체력이 부족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클린턴 후보는 지난 2012년에 혈전으로 수술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지난달 클린턴 후보의 주치의는 클린턴 후보가 수술 뒤에 완전히 회복을 했고 현재 건강 상태가 아주 좋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후보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그동안 의혹을 제기해 왔었는데요. 이번 폐렴 보도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이 클린턴 후보가 빨리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최근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후보 측은 지금까지 대통령에 당선된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다 이런 내용의 이 주치의 메모를 공개한 적이 있지만 실제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하진 않았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에게 함께 이 건강검진 결과를 공개하자고 촉구해왔습니다.
네, 자, 그만큼 건강에 자신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일 텐데요. 사실 나이는 트럼프 후보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현재 만 70세고요. 70세가 넘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다음 달에 만 69살, 69세가 됩니다.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미국 역사상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텐데요. 클린턴 후보의 경우에는 두 번째 나이 많은 대통령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대통령은 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는데요. 취임 당시의 나이가 만 69살 11개월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들의 건강에 관한 소식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최근 지지율 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고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죠.
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어제 이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45% 대 35%, 10% 포인트 격차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선거에서 실제로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51% 대 43%로 이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예. 자, 최근 그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좀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심지어 뭐 트럼프 후보가 앞서는 그런 결과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여러 설문조사를 종합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집계를 보면 이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의 격차가 이 3%포인트로 좁혀졌었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오는 수요일 14일부터 미국 서부 네바다주에서 또 유세를 할 예정인데요.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45%, 또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44%로 네바다주에서는 두 후보가 막상막하 대결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9.11 테러가 어제 15주년을 맞았는데요. 뉴욕과 워싱턴 등 이 테러 발생 현장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뉴욕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찍 자리를 뜨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에 앞서 백악관에서 오전 8시 46분에 이 묵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예, 자, 8시 46분 첫 번째 비행기가 뉴욕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충돌한 바로 그 시각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1년 9월 11일 이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비행기 넉 대를 납치해서 이 뉴욕 중심부에 있던 세계무역센터를 들이받으면서 이 쌍둥이 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또 당시 테러 장면이 TV로 중계되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요. 이어 이 워싱턴 교회 버지니아주에 있는 미국 국방부 건물 역시 공격을 받았고 또 펜실베니아주에도 비행기 한 대가 추락을 했습니다. 이날 이 네 건의 비행기 납치 테러로 3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자,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추모 행사에서 한 연설 내용 먼저 살펴볼까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너무나도 잔인한 방식으로 목숨을 잃은 3천 명을 기억할 것이고 또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 remember and we will never forget the nearly 3,000 beautiful lives taken from us so cruelly.
네, 테러범들은 미국처럼 위대하고 강한 나라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또 강조를 했는데요. 인종과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모인 미국의 다양성은 미국의 가장 큰 힘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이 같은 미국의 핵심 가치를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뉴욕에서 열린 추모 행사는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네,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족들이 중심이 돼서 차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9.11 테러로 숨진 2,983명의 이름을 이 유족들이 한 사람씩 부르는 순서가 있었고요. 이 대통령 후보들의 연설은 없었습니다. 이날 밤에는 또 이 조명을 이용해서 무너져 내린 쌍둥이 건물을 상징하는 거대한 빛을 비추는 그런 행사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9.11 15주기에 앞서서 연방의회가 유족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잠시 좀 알아볼까요?
네. 9.11 테러 희생자 유족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인데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이 금요일 만장일치로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이미 지난 5월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유족들이 이 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려고 하는 거죠?
네, 9.11 테러범 19명 가운데 15명이 사우디 국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우디 정부가 9.11 테러범들을 지원했다는 그런 의혹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유족들이 이 사우디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는 겁니다. 9.11 테러가 발생한 다음 회에 독립위원회가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때 이 그 가운데 28쪽이 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또 의혹을 더 키웠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바로 그 28쪽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7월에 공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이 공식적으로 테러범들을 지원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테러범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안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내 사람들로부터 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죠.
네. 자, 이제 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9.11 유족들이 이 사우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길이 열린 건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반대하기 때문인데요.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중동의 중요한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에 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또 외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정부 관리들의 활동에도 제약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또 미국을 상대로 해서 비슷한 내용의 이 보복성 이 소송이 들어올 것을 또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그동안 이 관련 의혹을 계속 부인해왔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사우디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9.11 테러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좀 살펴볼까요?
네,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미국 성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미국을 겨냥한 테러 위협이 2011년 9.11 테러 당시보다 더 커졌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이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11월에 조사했던 것보다 6%포인트가 오른 것인데요. 지난 14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테러 위협을 느끼는 정도를 지지 정당에 따라서 분석하기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이 정당에 따라서 지지 정당에 따라서 이 테러 위협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아주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화당원의 58%는 지금이 15년 전보다 이 테러 위협이 증대했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지난 2013년 조사 때보다 18%포인트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3년 전 조사 때보다 단 2%포인트가 증가한 31%만이 미국에 대한 테러 위협이 그동안 더 커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보다 미국의 안보가 더 위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정부의 대처 능력에 대한 생각도 달랐는데요. 지난 4월에 실시된 조사에서 테러의 위협을 낮추기 위해 이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7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원들은 약 30%만이 그렇다는 대답을 했는데요. 실제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의 안보 정책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 훨씬 강경한 이 외교 안보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서도 이 정당에 따른 성향 차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헬렌 오스틴의 노래입니다. 평범한 소녀의 사랑을 표현한 노래인데요. Ordinary Girl 함께 감상해 보시죠. Sing a little louder so I can sing along. Sing a little clearer, I'll get to know your song. Sing a little he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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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alk a little longer so I can stay to hear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제6차 아프리카 개발회의에 참석해 총액 30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경제적, 정치, 군사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각국이 협력 사업에 큰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과 일본,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경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의 민주화와 경제협력 주도권 회복을 노리는 미국.
지난 2014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아프리카 기업 포럼 연설에서 아프리카는 가장 젊고 빠르게 성장하는 잠재력이 있는 대륙이라며 미국의 일자리와 아프리카 전체 발전을 위해 33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카콜라나 제너럴 일렉트릭과 같은 민간 기업의 투자 20억 달러를 비롯해 정부와 기업 공동으로 이 전력 공급망 확충에 120억 달러, 사회 간접시설 투자에 100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는데요. 미국은 그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 등 아프리카의 정치 상황에 따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유대 강화와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대아프리카 경제협력의 주도권을 중국에 내주게 됐다는 지적들도 제기돼 왔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민주화로의 이행을 적극 지원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경제 분야의 교류, 협력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미 수출에 무관세 등 혜택을 주는 아프리카 성장기회법의 시한을 10년 연장한 2025년까지로 법안을 바꾸는 등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격차 줄이기에 나선 일본.
지난 8월 27일부터 이틀간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열린 아프리카 개발회의에 일본과 아프리카 국가 50여 곳의 정상과 외교 수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아프리카 시장 진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아프리카 개발회의는 1993년 도쿄에서 첫 회담을 연 이래 5년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여섯 번째 회의였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회의가 개최됐다는 데 의미가 있었던 이번 6차 회의에서 일본은 향후 3년간 아프리카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100억 달러는 기반시설 정비에 나머지 200억 달러는 보건 환경 구축과 테러 대비책을 지원하고 아프리카를 이끌어갈 인재 1000만 명 육성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와의 교역액에서 중국은 연간 2200억 달러, 일본은 300억 달러로 무려 7배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물량 공세보다는 높은 수준의 기술과 인재 양성, 즉 진로 승부하겠다는 것이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전략이었던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번 아프리카 개발회의 기조연설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아베 총리는 아프리카는 희망과 잠재력이 넘치는 대륙으로 더 많은 발전과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프리카 전역에도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염두고 있는 일본이 유엔 가맹국 중 25%를 차지하는 아프리카의 표를 끌어들임과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반영한 발언이라고 많은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제1의 교역 상대국 중국.
중국은 198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고도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적인 목표가 됐고 대규모 원조 등을 앞세워 아프리카 자원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자원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기반 시설, 농업, 제조업, 금융에서부터 식당, 식료품점, 기타 영세 사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재 중국 수출입은행의 전체 차관 가운데 40%를 아프리카에 활당하고 있고 중국 국가개발은행은 5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돕고 있는데요. 또 지난 2000년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이라는 기구를 발족하고 2018년까지 약 610억 달러를 아프리카 사회 기반시설 건설과 자원개발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는 다른 국가들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밖에 중국 국영은행들도 아프리카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중국 기업들이 정치, 군사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위험 지역까지 진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금융기관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증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주요 국가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재 체제나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등의 문제로 투자와 교역이 지지부진한 틈을 노려서 내정 불간섭 원칙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환심을 산 것도 주요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미개척 시장으로 평가받던 아프리카는 최근 자원 개발 등 잠재적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세계 각국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경제, 자원 분야의 협력뿐 아니라 국제 정치의 변방에서 주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과 일본,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경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way to go, way to go입니다. Has anyone ever shouted out to you, way to go? Well, what does that mean?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hoa, Jason, you look great.
Thanks. I've lost about 15 pounds. I've set a goal to work out, eat smaller portions, and be healthier. And I did it.
Way to go, Jason.
Thanks.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Wow, Jason, you look great! 와, 제이슨, 너 아주 멋있어 보인다! 라고 하자 제이슨은 Thanks, I've lost about 15 pounds. 고마워, 몸무게를 15파운드 정도 뺐어. I've set a goal to work out, eat smaller portions, and be healthier. And I did it! 운동과 소식, 그리고 더 건강하게 사는 목표를 정했는데 해냈어 라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도 Way to go, Jason! 잘했어, Jason! 이라고 칭찬해줬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Way to go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ow, Jason, you look great!
Thanks. I've lost about 15 pounds. I've set a goal to work out, eat smaller portions, and be healthier. And I did it.
Way to go, Jason.
Thanks.
Today's expression is way, W-A-Y, way to go, G-O, go, way to go. Way to go is an expression used for telling someone that they have done something well or that you're proud of their achievement. It's another way to say congratulations or good job. Way to go 는 that's the way to go 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했다고 칭찬할 때 또는 힘내라고 격려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잘했어. 바로 그거야. 라는 뜻입니다. 더 신나게 말할수록 듣는 사람도 힘이 나겠죠.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면서 몸무게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줬는데요. 영어로 Way to go, Jason! Way to go, Jason! 라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를 응원하거나 격려할 때 쓰는 말이 바로 way to go입니다.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의 표현을 더 배워보겠습니다. You scored the last goal. Way to go, Brian!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와, 마지막 골을 넣었다니! 정말 잘했어, Brian!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I'm so proud of you for graduating college with the highest honors. Way to go, Lisa! 는 네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해서 자랑스러워. 정말 축하해, Lisa!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ow, Jason, you look great!
Thanks. I've lost about 15 pounds. I've set a goal to work out, eat smaller portions, and be healthier. And I did it.
Way to go, Jason.
Thanks.
Let's review. The expression way to go means congratulations, well done, or good job. Way to go.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0년 9월 12일 오늘 라스코 동굴벽화가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4명의 10대 소년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They found themselves in what is now referred to as the Hall of the Bulls. Hundreds of horses, bulls, and stags adorned the walls and the ceiling.
이날 아이들은 프랑스 중부 몽티냐크 마을에 내려오던 전설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라스코 언덕으로 올라갔고 그곳의 구덩이 주변을 파헤치다가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동굴 안에 들어간 소년들은 벽과 천정에 들소, 말, 염소 등의 동물 그림들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림 속 동물들은 마치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이 동굴의 벽과 천정에서 약 1,500여 점의 암각화와 600여 점가량의 벽화가 발견됐고 이것들은 약 17,000년 전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그린 그림으로 판명됐습니다. 라스코 동굴 벽화가 발견됐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졌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벽화를 보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라스코 동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급격히 파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1963년부터 동굴을 일반인들에게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 9월 12일 오늘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 게릴라들이 요르단 사막의 도슨 활주로에 억류하고 있던 여객기 세대를 폭파했습니다. 이 중 두 대는 게릴라들이 엿새전 납치한 미국 여객기 TWA와 스위스 에어의 항공기였고 나머지 한 대는 사흘 전 봄베이에서 런던으로 향하던 영국의 여객기를 공중 납치해온 것이었습니다. 게릴라들은 여객기를 폭파하기 직전 억류하고 있던 인질들을 모두 내리게 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게릴라들은 앞서 인질로 잡은 승객과 승무원 대부분을 석방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은 하지만 50여 명의 인질들은 그대로 억류한 채 스위스와 영국, 독일 등에 억류돼 있는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로 여객기 세대를 폭파한 것이었습니다. 게릴라들은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이 빗발치자 2주일 뒤 나머지 인질들을 모두 풀어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